나오셔서 섬기는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스크를 벗으니까 시원합니다. 여러분들 좀 답답하시겠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 생각하시고 꼭 참으시기 바랍니다. 좀 더우시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말씀이 됩니다. 8절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섬깁니까? 무엇을 섬기십니까? 섬기는 삶.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길 잃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섬기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고 또 섬기기 위해서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또 섬기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각기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독특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소원과 열정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 특별한 능력과 성격, 그리고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건 하고 싶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망설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보이는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보이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은 지금 이 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또 열정, 능력, 배경, 경험, 이런 모든 것을 사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역이고 여러분은 사역자인 것입니다. 섬김의 가장 좋은 모델은 누구일까요? 제가 답을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주려 하신 이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독특한 모습은 우리의 사역을 결정짓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자 하시는지 또 무슨 일에 하나님이 나를 쓰길 원하시는지 여러분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 은사가 무엇인지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일에 가는지, 여러분이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성격은 어떤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껏 어떤 경험을 하면서 살아왔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자존감과 가치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엉뚱한 데서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성공해서 가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보다 성공한 사람은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직업에서 자존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연봉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섬김을 통해서 자존감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삶을 찾으려면 자기의 삶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것을 배우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예수님과 같이 섬긴다는 것은 언제나 섬길 그 마음의 준비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의 준비가 있는 것을 말해요. 섬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꾸물거리지 않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발적이고 아주 민감해서 그래 지금 하자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미루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섬김의 자리에서 머뭇거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머뭇거리게 하는 장애물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장애물 첫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입니다. 성경은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빌립보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44절로 잘못 나와 있는데 4절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섬김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섬김을 배우는 기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보살피고 섬기는데 가장 큰 적은 바쁘다는 것입니다.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섬길 시간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표, 계획, 꿈과 야망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문 앞에 팻말을 걸고 살고 있습니다. 그 팻말이 무엇일까요? Don't disturb, please입니다.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러한 팻말을 걸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섬기는 종의 마음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시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집니다. 내가 예수님의 간섭을 받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이에요. 기적은 예수님이 그 사람과 사건을 주관하셨을 때에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마음은 이런 기적을 우리 삶에서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장애물 두 번째는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되고 안정될 때 내가 주를 믿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서 11장 4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않을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바람이 세게 부니까 씨를 제대로 뿌리겠나? 또 비 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추수를 할까? 그러다 보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종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위해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미루거나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탁월함이라는 탁월함, 그 우상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최고에 이르지 못할 거면 시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을 복 주신다면 이 세상에 복 받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실수투성이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모든 것이 자리 잡고 완벽한 그 준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일을 시작하십시오. 세 번째 장애물은 물질주의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둘지 아니면은 부를 축적하는 것을 제일로 삼을지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동시에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것인가 아니면은 부를 축적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면은 물론 책임 있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가 여러분 인생에 우선되는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첫 자리에 하나님을 두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모두 내어 드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막상 나에 있는 것을 전부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네. 모든 것을 드리고 있는가?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지금 오렌지 카운티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의학 공부를 다 마치고 메디컬 닥터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이 보장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아프리카에 선교 가겠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그 머릿속에 뭐 하나 딱 얻어맞은 것 같더래요.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하고 이제 그 앞이 보장되어 있는데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겠다는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을 했답니다. 선교사 일이라는 것이 정말 정말로 힘든 일인데 어떻게 그걸 결정했는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못하는 일을 그 아들이 하겠다고 할 때에 정말 부끄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이 순간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의술을 쌓은 것이 아니냐 그래 가거라. 섬긴다는 것은 지금 내가 바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뒤를 재지 않습니다. 내 것을 다 드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같이 감사할 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면 감사하면서 섬겨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 죽음을 조문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목적이 달랐습니다. 놀라운 것은 나사로의 시체가 있는 무덤 앞에서 먼저 감사 기도부터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2절 말씀입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나사로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이 사건을 위해서 감사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려면 감사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사역과 기적은 항상 감사할 때 일어납니다. 왜 감사함으로 섬겨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까? 왜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 삶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삶에 다른 어떤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감사의 이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은 비교와 비판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는 감사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딴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감사한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장애물은 바로 이 비교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세들백 처치의 릭 오렌 목사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선교팀을 데리고 선교지에 가게 되었는데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숙소를 아주 근사한 해변의 호텔을 잡아뒀답니다. 이런 좋은 호텔에서 쉬실 분은 바로 여러분들인데 왜 이런 곳에 숙소를 잡았습니까? 하면서 주는 열쇠를 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 보았는데 해변이 그냥 쫙 보이는 아 그런 멋진 방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감사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팀들이 있는 곳을 한번 둘러보려고 자기 그 팀 동료들의 방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은 더 경치가 멋있는 겁니다. 자기 방에서는 해변이 반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사하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아서 감사하며 감사 찬양까지 했는데 다른 방을 보고서는 그것이 더 멋져 보이니까 그만 그 안에서 불만이 생긴 거예요. 나보다 더 좋은 방이네. 그 비교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히 선물을 받을 때 그러하지 않습니까? 선물 받을 때 선물 주는 사람은 선물의 크고 작음을 여화하고 그 마음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선물을 전달합니다. 그러나 받는 사람들은 아쉬워합니다.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줄 때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나약한 본성을 가진 우리는 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함으로써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과 감사를 빼앗겨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에 감사하게 될 때에 비교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동기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종으로서의 마음가짐은 우리가 같이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거 두 개를 섞어서 가려고 언제나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고 있는 많은 섬김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칭찬과 존경받기를 좋아합니다. 아니면 하나님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 봉사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섬깁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얼마나 멋지고 또 고귀한지를 생각하면서 섬기는 겁니다.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겸손합니다. 그런데 항상 자신이 너무 겸손하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겸손한 모습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잘못된 잘못된 동기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갑자기 기쁨이 사라집니다. 갑자기 이제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은 잘못됨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잃을 때 바로 그것은 정확하게 분명한 표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것을 배우기 원한다면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같이 섬긴다는 것은 충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속적으로 봉사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운한 것을 중간에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 먹었으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끈질기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되기 원하면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큰 것만이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입니다. 내게 생명이 있는 한 섬기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은 은퇴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섬기는 이 사역에서는 은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숨쉬는 그 순간까지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값을 치러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피로 사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끝까지 충성하고 충실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태도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그 느낀 사랑, 그것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처음 세례를 받으실 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저도 효창동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1월 달에 그 세례 욕조에 얼음을 깨고서 거기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 추운 1월 달에 그런데 세례 받고 나니까 막 후끈후끈 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첫사랑 아닙니까?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것으로 다시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에 받을 상급을 생각하면서 지속적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해 감사하면서 미래의 상급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하찮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영원한 우리의 미래에 아주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길 때는 언제나 그것이 비록 작은 일일지라 할지라도 아주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했습니다. 헛되지 않다고 했습니다. 헛되지 않다라는 말은 작은 것 하나라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섬김까지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냉수 한 그릇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헌신입니다. 그리고 섬김입니다.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심정으로 작은 자들을 섬기며 헌신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약국에서 이제 약을 픽업을 해서 집에 오는 길에 프리웨이에서 이제 출구를 내렸습니다.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그 홈리스 페퍼리 팻말 하나 들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런 거 목격 우리 많이 하잖아요. 예. 가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으면 언제나 그런 홈리스 피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젊은 여자예요. 좀 뚱뚱하던데. 그래서 머릿속에 뭐가 딱 스치냐 하면은, 아, 저렇게 젊은 사람이 일하지. 왜 이렇게,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지? 구걸을 하지? 그 생각이 제 머릿속에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에 그 말씀 증거가 이 섬기는 삶인데, 아이고, 딱 생각나면서, 야,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 사람을 보질 말고,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사람의 이면을 보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섬기라 하는 거예요. 그냥 도와주어라 하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왜 그 사람이 젊은데 일을 하지 않고 그걸 하느냐, 왜 그 생각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또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때 혹시 마약을 사 먹지 않을까,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조건 없이 도와주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홈리스 피플로 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자를 섬기는 삶입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시고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 선행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달란트, 기술 또는 능력,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일을 주선해 가는 그 실력, 다른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섬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결산하는 날에 예비하신 상을 위해서 작은 일에 더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며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마음을 여러분들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섬길 수 없다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는 일에 주목을 받지 못합니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은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대강 하는 사람하고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는 사람하고 같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겉만 보고 고가를 매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묵묵히 여기서 감당하는 모든 분들에게 거기서 상이 있을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섬김을 연습하기 위해서 파송받았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여기 아직 머물러 있습니다. 함께 이 교회를 섬기다가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을 기다리는 사역을 꼭 찾아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충실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섬긴다는 것은 언제나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감사할 줄 아는 것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중간에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충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내 형제를 또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작은 자에게 냉수한 것을 주는 섬김부터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